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고난받으셨던 시간을 기억하며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애쓰는 시간이었는데요. 마침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기쁨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북조선에서는 드러내지 못하지만 각자의 방법으로 함께 주님의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기념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4월의 마지막 내 마음의 찬양을 시작하며 남조선에서 부르는 무덤이 계신 예수 그리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함께 듣고 오셨는데요. 할렐루야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담았어요. 우리의 삶에 부활의 은혜, 승리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하며 내 마음의 찬양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지하자매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엄지아 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아 자매님. 어쩐지 부활절을 지나고 나면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능력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위한 기적의 은혜가 오늘날도 계속된다는 사실에 힘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 예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 곡의 가사가 참 재밌는데요. 후렴 가사를 좀 읽어주실래요?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서로에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딴 길로 가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며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오라는 가사 같아요. 우리의 믿음 약하고 약함을 알고 이야기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했던 제자들처럼요.
연약한 우리는 늘 그렇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은혜 안에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아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지하자매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승리의 선언인데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흠이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근데 이 말은 단순한 죽음의 선언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전에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예수님에게 작은 죄라도 있었다면 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예수님 본인의 죄값을 치르게 되었을 거라고 하셨던 게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맞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처럼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우리 마태복음 28장에서 5절, 6절 말씀 읽어주세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유를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이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궁금함이 있었어요. 그저 능력이 있으시다고 보시기 위함이 아니었네요.
맞아요. 저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육체적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가진 수모를 당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아들을 바라보며 같이 아파하셨을 것을 상상하곤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찢어지셨을지 자녀의 아픔을 그저 바라보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아픔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아픔 뒤에 우리에게 허락된 부활의 은혜와 소망이 더욱 크고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견디셨다는 것을 깨달으며 더 감사의 고백이 커지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오신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계신 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의 가사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곡의 가사를 지하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감사해요, 지하자매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도마는 의심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진 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믿을 때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주님이 고난 중에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안 믿어졌었는데요. 점점 예수님을 믿은 시기가 길어지면서 믿음이 뭔가 자라나는 것 같더라고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으로 인해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기쁠 수 없는 상황에도 참 기쁨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이 지금 내 마음의 찬양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의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조선의 찬양 중에 그가 오신 이유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하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내 맘찬 가족 여러분, 십자가의 길로 이루신 예수님의 소망과 사랑과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맡겨졌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눈물나게 힘든 길이지만 우리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처럼 우리도 그 사랑의 빚진 자로 그 생명을 전하며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마지막 곡으로 함께 듣고 인사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랑으로 한 주간도 더욱 사랑하시길 축복하며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살아가 이유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무엘 형제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 잘 지냈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포근하고
네. 네. 되게 몸이 네. 운동하고 싶게끔 네, 저희를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꽃도 많고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지난주 배운 내용을 돌아볼까요?
네, 지난주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 중 인성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것에 앞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시라는 우리의 믿음을 확증, 확실히 증명된다라고 하며
네.
우리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 등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요. 성육신이라고도 말하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과 관련해 살펴볼 작은 주제들은 네 가지였죠.
네, 첫 번째는 과연 중보자에게 두 본성이 있는가, 또 두 번째는 이 본성들이 한 위격을 이루는가 아니면 두 위격을 이루는가, 세 번째, 한 위격을 이룬다면 이 연합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네 번째, 위격적 연합이 이루어져야 할 필수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등입니다.
말시온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 아닌 그저 이름뿐인 사람이다 라며 그리스도의 인성을, 사람 되심을 부인했던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했는데, 이런 자들의 이 악한 도전에 응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다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참되게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본성적인 사람이다. 모든 연약함에는 종속되시나 죄는 없으시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보자에게 두 본성이 있다라는 것, 특별히 참되게 완전한 인성이시라는 것에 대한 증거들을 살펴보았는데 가장 확실하며 우선적인 증거는 성경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시다에 관한 내용을 다 찾아서 읽어보면 아마 하루도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너무 많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잘 기록한 대표적인 구절 중에서도 대표적인 구절을 한 곳 찾아 읽어봤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이었는데요. 오늘은 복습이니까 14절과 18절만 읽겠습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도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뭐 우리와 똑같다고 했으니 그분도 인성이 있으시다. 인성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역시 이 구절도 대표적인 구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구절인데요.
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역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되심을 알려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잠깐 살펴본 게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의 주장과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참된 인성을 지니셨다라고 한 점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그분의 영혼에 말씀이 들어가 있다. 혹은 말씀이 연합되어 있다. 이 말씀은 신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요한복음에 이제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신이라는 건데
네.
잘못된 주장이었죠.
네.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슬퍼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내 영혼이 매우 고민한다라고 하셨는데 만일 영혼이 신성이라면 슬픔이나 고민이 있을 수 없으니 그분의 영혼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의 영혼이신 겁니다.
그렇죠. 또 히브리서 2장 17절은 그분이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 형제들이 어디 있어요? 외아들이신데 우리를 말하는 거죠. 성도들. 결국 그분의 영혼이 신성이라면 이 아폴리나리우스의 주장대로 그렇다면 우리와 같을 수 없겠죠. 그렇다면 히브리서 2장 17절 9절은 틀리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그리스도 영혼에 신성이 있다. 몸은 진짜 사람이지만 영혼은 신이다. 이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중보자에게 두 본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증거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과 예언들이죠.
예,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일 것이다. 동정녀에게서 약속될 것이다. 라와 같은 성경의 여러 약속들과 성취는 결국 그리스도의 인성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고
그렇죠.
그러므로 그는 진정 인간 본성을 지니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중보자에게 두 본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세 번째 증거는 중보자라는 직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해의 관계로 만들어야 할 중보자는 죄를 범한 우리와 동일한 본성, 즉 인간으로서 고난을 당하고 죄를 보상해야 하니까 중보자의 신분이라는 것 자체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중보자라는 말 자체에 이미 인성이 있다는 걸 전제한 거죠.
네.
자, 그리고 이 중보자께서는 우리와 같은 본성, 인성을 그저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본성을 보유하시고 영원토록 지니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부께서는 오직 우리가 그의 아들에게 접붙여진 상태 속에 있는 조건에 의해서만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영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 36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로운 내용이네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6문 질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에서 그대는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답은요.
그는 우리의 중보자시며 따라서 내가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나의 죄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무죄하심과 완전한 거룩하심으로 가려주시는 유익을 얻습니다.
네,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반론에 대해 살펴보면서 마쳤습니다.
네, 우유성의 오류와 관련한 반론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반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본성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헛된 주장이죠. 그것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번 주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죠. 어떤 반론인지 우리 사무엘 형제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다. 그러므로 그의 육체는 성령의 본질로부터 산출되고 생겨났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의 육체는 피조물이 아니다 입니다.
네. 그럴싸하죠. 아주 그럴싸해요.
네.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기도 했잖아요. 지금 이 반론을 보면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다. 이거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일단 맞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앞세우고 나서 주장을 하면 그럴싸하게 들린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앞에서 요리문답 35문을 할 때 뭐라고 했나요?
성령으로서 에서 으로란 어떤 재료, 즉 진료의 원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힘과 같은 동력의 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이라는 재료로 뭐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반론을 살펴보죠. 사무엘행전님 네. 읽어주세요.
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본성이 없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는 두 본성이 없다입니다.
자, 이 반론 역시 앞에서 다뤘던 내용을 적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형제님, 몇 주 전에
네.
우리 집 개가 안 문다고 모든 개가 안 문다? 라고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네. 기억합니다.
네.
어떠한 특별한 경우를 전제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에 결론을 내리게 되면 잘못된 주장이 나오게 된다고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저들의 주장에 하나님께서는 두 본성이 없다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겠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령은 두 본성이 없지만 특별하게 성자는 그렇지 않으셨죠. 특별한 경우를 전제로 모든 것을 결론 내렸으니 잘못된 주장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두 본성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에 관한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가지고 전체 결론을 내리니까 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순순히 항복하지를 않아요. 이런 반론을 또 제기합니다. 읽어주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심으로 그에게는 아무것도 덧붙일 수가 없다. 성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의 신성에 인성을 덧붙인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입니다.
네, 이 주장도 참 교묘하죠.
네,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냐. 뭔가 맞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분의 본질을 뭐 변경시킨다거나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뭘 더해드린다거나 그런 목적으로는 아무것도 덧붙일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결합 혹은 연합을 통해서는 그에게 뭔가가 덧붙여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성자께서 사람의 본성을 취하셔야 했죠.
그렇죠.
그것은 무엇이 부족해서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결합, 즉 연합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자르고 뭐가 있어야 완성되니까 그래서 덧붙여진 게 아니라 결합이 된 겁니다.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또 다른 반론을 제기해요. 마음이 참 딱딱한 사람들인데 제 반론을 읽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입니다.
네, 뭐 인간 본성이 가까이 나아갈 수조차 없는데 어떻게 인성이 신성과 함께 있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지셨다. 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주장 같아요. 한번 보죠.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느냐? 예, 그건 분명히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나오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지어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겠어요? 그분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데 그런 분에게 인격적으로 연합이 된다? 이건 더더욱 불가능하겠죠.
네.
자,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우리가 그분께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또 인간의 본성을 스스로 취하시고 자신과 연합시키시는 거죠.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결국 디모데전서 6장 16절의 말씀 맞아요.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세요. 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사람의 본성을 가지셨습니다. 반론 하나가 아직 남아있어요. 사무엘 형제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신다라는 것은 그에게는 치욕스러운 일이다입니다.
예, 맞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변화되신다? 예, 그건 정말로 그분에게 치욕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분이 자신의 본질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창조된 본성, 뭐 인간이겠죠. 인간과 연합되신다는 것은 변화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아주 존귀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것이니까, 다시 말해 온 세상에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혜와 선하심과 권능을 드러내 보인 것이니까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존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 본성,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는 것을 확실히 알겠는데, 그 다음 주제, 이 본성들은 한 위격을 이루고 있을까? 아니면 두 위격을 이루고 있을까? 아, 36문의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시온이라는 사람, 아까 이제 잘못된 주장을 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사무엘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는 두 분이 계셨다. 그중 한 분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한 분은 달리지 않으셨다. 그리고 한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른 한 분이 그를 도우셨다인데요. 읽어보니 이거 진짜 이상한 소리처럼 들립니다. 이거 성경에 분명 없는 말인데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무엘 형제님,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속담 아세요?
네, 저희 국조선에서 매우 유명한 속담입니다. 예.
이 사람이 오늘 이제 앞부분에서 어떤 잘못된 말을 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봤었잖아요.
네.
그리스도의 인성은 형체만 있지 진짜 사람이 아니다. 그냥 껍데기, 사람 껍데기만 있는 거다. 그런 주장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진짜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또 이제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십자가에 달린 건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껍데기가 달렸다고 해야 되나? 결국 어떻게 돼요? 방금 읽은 것처럼 점점 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이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지만 어때요? 지금까지 사실 여러 차례 말해왔지만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인격입니다.
맞습니다. 그 한 분이 공로와 효능을 통해서 중보자가 되셔야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한 인격과 두 본성을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사실 이해가 안 되니까.
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계속해서 배워나갑니다. 잘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잘 이해되어지고, 또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잘 믿게 해주십니다. 나가보죠, 계속해서. 사실이 이제 그러한데, 또 그걸 반대하는 이론들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두 개의 인격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데, 사무엘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온전한 두 인격을 구성하는 두 가지 것들이 속에 있는 자에게는 또한 두 인격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두 인격을 구성하는 두 본성이 있다. 말씀이 하나의 완전한 인격이요. 육체와 영혼도 한 인격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두 인격이 있는 것이다 입니다.
네, 좀 까다로운 문장입니다.
네.
내용이 길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네.
그건 맞죠. 자, 그러니 말씀이라는 하나의 인격이 있고 인간이라는 또 하나의 인격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인격은 모두 몇 개냐? 두 개의 인격이 있는 거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펴보죠. 일단 중간쯤 이 뒷부분, 중간에서 뒷부분 내용,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말씀과 연결되어 하나의 인격을 구성한다.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예전에 삼위에 관한 내용을 하면서 배웠었는데 인격이란 뭔가요? 인격의 정의.
네, 인격이란 개별적이면서도 지성적인 스스로 존재하는 무엇으로서 다른 것에 의해서 지탱되지도 않고 다른 것의 일부도 아닌 것으로 배웠고 말했습니다.
예,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격이 그런 거라면 말씀, 이 신성, 신이 취하신 인성, 뭐 사람으로서의 예수겠죠. 자, 말씀이 취하신 이 인성은 인격인가요, 아닌가요?
일단 그 인성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말씀 속에서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탱되니까 인격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격이란 다른 것에 의해 지탱되지 않아야 하잖아요. 스스로 지탱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또한 그리스도의 인성이 인격이 아닌 이유는 또 이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것이 형성됨과 동시에 말씀에 의해 취하여졌습니다. 만일 말씀에 의해 취하여지지 않았더라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네.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말씀에 의해서 취해졌으니, 말씀과 함께 탄생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인성은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스스로 존재하거나 독립적으로 존재할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인격이 아닌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냥 인성만 있다면 그건 다른 이, 즉 중보자의 일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격은 다른 것의 일부분일 수 없어요. 하나의 독립된 존재이지.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 인간성은 중보자라는 것에 속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만 따로 떼어놓고 이것이 인격이다. 그러니 이것 인격, 신성 인격, 두 개 합쳐서 두 인격,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인격, 즉 위격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본질에 속하는 것 또는 그것의 일부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신성.
네.
말씀은 하나의 인격이었고 현재도 하나의 인격이죠.
네.
성자께서 그 인격을 스스로 취하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과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결국 인격의 본성을 취하였다거나 본성의 한 본성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만 인격이 한 인격을 취하였다라거나 본성의 한 인격을 취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성은 다른 것의 일부가 되기 위해 창조되었고 그렇다면 그것은 다른 것의 일부다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 두 개의 인격이 있느냐. 사람이라는 인격, 신이라는 인격. 그래서 이것은 두 개의 인격의 결합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반론을 읽어주실까요?
네. 그러나 이런 논지에 따르면 말씀은 하나의 인격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인격의 일부이며 인격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은 하나의 인격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입니다.
네, 이거 이제 다시 인격을 가지고 재반론을 하는 건데,
네,
인격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인격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도 했지만 또는 인격의 일부인 것은 그것이 일부가 되는 그 인격이 아니죠. 자, 만일 이것의 근거에서 말씀을 이해한다면 그가 중보자의 완전한 인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물론 그가 신격에 관해서는 그 자체로 완전한 한 인격인 거죠.
네.
신격으로 보면 완전한 인격. 그러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 보면 역시 말씀도 일부라고 말하는 게 그래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반론을 살펴보죠.
하나님과 사람은 두 인격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는 두 인격이 있는 것이다. 입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이제 두 인격을 주장하는 반론들인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한 사람이 돌을 닦다가 우리의 구원자가 됐어. 이렇게 말하는 주장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게 동시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만일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없이 별도로 분리된 상태로 존재한다? 아, 자, 그렇게 이해하면 주전제.
네.
앞에 있는 하나님과 사람은 두 인격이다. 요거는 참이죠.
네.
따로따로 분리된 상태.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떤 상태로 존재하시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상태로 존재하죠.
그렇죠. 그러면 연합한 상태에서는 두 인격이 아니라 한 인격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반론의 문제는 이 구성과 분리에 이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걸 전제로 말하지 않고 주장하는 거예요, 막. 자, 앞의 전제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을 별개로 다루고 있죠. 분명히 분리해서 다루고 있는데 뒤에 나오는 전제는 서로 연결된 하나의 구성으로 다루면서 그러니 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두 개의 주장을 하면서 그 조건 자체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런데 이 엉뚱한 말에 대한 이 바른 주장에 대한 이 또 재반론을 하는데 사무엘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이분들도 열심히 썼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말씀은 영혼과 육체를 자기 자신에게 연합시켰다. 그러므로 하나의 인격인 것이다. 입니다.
자, 앞에 나오는 전제는 맞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는 영혼과 육체를 자기 자신에게 연합시키셨습니다. 하지만 그 연합은 인격적인 연합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뭐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육체와 영혼은 그것들 자체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들 자체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말씀이 없다면 태어난 인간은 인격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그것들 자체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인격이 아니고 말씀의 인격 속에서 존재하는, 그러므로 둘이 결합했다 그래서 두 개의 인격도 아닌 말씀의 인격 속에서 존재하는 일부분인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재발론이 또 있어요.
네.
그리스도께서 한 육격을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반론인데 마지막이에요.
네, 저희 힘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나 그는 인격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자기 자신에게 연합시켰고 따라서 그는 또한 한 인격을 연합시킨 것이 틀림없다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육체와 영혼은 말씀과의 연합 없이 존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예,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 육체와 영혼은 그 자체로 존재해요, 못해요? 못한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렇다면 그건 인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 자체로는 존재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반론 뒷부분에 그는 또한 한 인격을 연합시킨 것이 틀림없다라고 했는데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는 존재하지 못하니까 한 인격이 이게 아닌데. 네. 아니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주장들을 하는데 이건 마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채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이게 하나님이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만들어낸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이게 그리스도야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뭐 별로 다르지 않네 싶지만 바늘도둑이 소도둑되죠. 정말 잘못된 주장들이에요. 다음 주에도 36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에서 그대는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와 나머지 부분 그리고 이제 37문으로 넘어가서 고난을 받으사란 무슨 뜻입니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형제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